여러분, 사랑은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그냥 확 터져버리는 것 같습니까? 쉬운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요,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그냥 알고 지나는 사이였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확 불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뭐 오빠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었는데 어떤 일이 하나 생겨서 이게 불이 확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였었는데 그냥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일 때문에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 참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깨우침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요, 평생을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도 있고 바로 그때 내가 잘못 봐가지고 평생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교회에서 크면서요 참 착한 아이였었는데 근데 어느 날 딱 눈에 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여자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 남자로 보여버린 거예요. 사랑은 천천히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이런 계기가 꼭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 한번 잘못 뒤집어져서 평생을 힘들어하며 고생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되셨는지요. 얼마 안 된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요, 참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그 오래된 세월 중에 어느 한순간 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감격이 어느 때 있었고 그 감격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 다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로 알고 지내는 이 정도로만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지는 참 오래되었는데 그냥 알고 그냥 가는 것 이렇게 삼평생 하면 참 억울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불이 한번 확 붙어가지고요, 정말 내 가진 것 다 드려도 내 평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그 한 번 때문에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미 그런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요 하나님을 알아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참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1, 2, 3장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형태로 나아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 참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듣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박국에게 더 복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답변을 하시니 하박국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고통이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2절 뒤편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런 하박국이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3절도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세상을 바라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예언을 하던 시기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그가 이런 예언을 하고 이 악한 시대를 보던 시대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좀 이 어떻게 된 왕인지 이렇게 좀 떠오르면 참 좋아요. 역사 공부도 좀 하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왕이 세운 왕입니다. 바로왕 누구가 저 이스라엘 옆을 지나가는 걸 요시야 왕이 막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차고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내려옵니다. 패배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놈의 자식들 이 어른 지나가는데 길 막았지. 그리고 패배한 분풀이를 이스라엘에 해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요아하스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누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쳐서 이 요아하스를 잡아가면서 대신에 세운 왕이 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 이쪽에서 득세한 바벨론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요. 그 다음은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바벨론에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요. 아마 충성하기로 서약을 받고 급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세웠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잡혀갈 뻔하다가 겨우 살아남았고 이런 왕이에요. 애굽의 눈치도 봐야죠.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죠. 이쪽 저쪽 눈치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다음 백성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호야김 이후에 다른 왕이 세워지지만 석 달 만에 또 넘어갑니다.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또 잡혀가요. 그 후에 세워진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때 잡혀간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드기야 이후 좀 비실비실 더 하다가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있었던 왕.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여서 흔들리고 있던 이런 시절의 왕이었으니까 그럼 그 시대가 어땠겠느냐는 건 눈에 뻔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독한 왕이었느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으면요. 한 장씩 푹 찢어서 난로불에 집어넣고 찢어서 난로불에 찢어놓고 이래서 그 책을 몽땅 태워버렸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는 예레미야서는 처음에 기록했던 건 전부 그렇게 왕이 찢어서 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쓴 것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독한 왕이었는지 알만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은 것.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답변을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 하박국이 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래요. 네가 보듯이 세상이 그 모양이고 이들이 이렇게 악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 악한 이민족을 들어서 치느냐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할 때보다 이거 더 머리 아픈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너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말 안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내 이 얘기까지 너한테 하면 너 더 머리 아파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요. 또 그럴만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 들어야 되겠니? 그럼 들어봐. 그리고 든 그 말씀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 이거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운데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한 민족을 들어서 어쨌거나 선민인 이스라엘을 친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도무지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12절 뒤편에 보시면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식을 치려고 매를 들 수는 있지만 이 매를 그냥 경고용으로 든 것이지 정말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내용, 항의가 이런 거예요. 다른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조금 건너뛰고 바벨론이 선민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고기 잡듯이 낚아내고 투망쳐서 다 잡아놓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낚시하고 투망 이거 이 앞에다가 분향하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커녕 우상을 숭비는 이 악한 무리들 아닙니까? 이런 무리들이 어떻게 선민인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매를 들겠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매를 폼으로 들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때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명예가 먹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대답을 듣고 2장 1절 보세요.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러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뭐라고 답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버티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도전적이죠? 의분에 겨워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이 격한 사람입니다. 우리 현에 하는 말로 열혈 청년이에요. 뭐 나이 좀 든 사람은 아, 뭐 세상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인간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냐 이러고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해서 분해서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분을 어디를 향해서 터뜨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제가 제목을 이 하박국의 기도가 참 성깔 있는 기도, 성깔 깨나 있는 기도다 이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삿대질을 해대는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런 자세를 취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대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지간한 승리라도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에게 참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자세로 대들었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 놓아두고 이 인간들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무조건 하고 잡아주게 됐다고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틀렸더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위대한 전도자로 됐지만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요 이런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을 받게 된 큰 비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이 하박국과 아주 흡사하게 닮은 태도를 지녰던 분이 저는 이 하박국을 보면 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학교 출신도 혹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거창고등학교를 지금의 저 명문으로 세워 일으켰던 전영창 교장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 1호입니다. 6.25 전쟁 전에 나라에서 경비 다 돼줘서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입니다. 졸업할 때 다 돼서 한국에 전쟁이 터졌어요.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은 시켜줬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다가 그 거창 골짜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 거창 골짜기 가서 거의 문 닫게 된 학교 하나를 인수합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학교를 인수해서 그 학교를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아이들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 학교를 시작을 한 거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시골 학교 하나를요 말씀 위에 세워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고생을 해요.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매달려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내가 돈 벌려고 이 짓 하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내 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내 남은 재산 다 털어가지고 동아일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큰 기사 한번 내고 나도 끝낼랍니다 이런 기도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완전히 삿대질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 도와주시겠다면 나도 끝냅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하고는 해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앉아있는데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창아, 저 아름다운 노을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이러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요. 갑자기, 아,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 모든 것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기적을 일으켜주거나, 이상한 걸 뭐 주신 게 아니고, 그냥 그 한마디 뿐이었는데요. 마음이 그저 썰렁 돌아서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답답하거든요. 그거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덤벼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제 이거 탕탕 털어서 신문에 크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다만은 대단한 성깔이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있다가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 학교를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아들이 교장을 하다가 지금 또 다른 분이 교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참 좋은 학교입니다. 거창. 촌구석 아니에요? 부산도 촌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들 보기에 거창. 거기에 정말 좋은 학교를요. 또 거기 출신들이 참 믿음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했던 그 기도 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한번 뵌 적밖에 없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한번 뵌 적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그분이 남겼던 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이런 신앙인도 있었구나 그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도록 알아왔지만 주시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릴 때 되면 드리고 왔다 갔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 진짜 큰 기쁨은 우리가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정말 그렇거든 하나님 진짜 그 앞에 성질 내가면서 한번 엎드려서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런지요. 하박국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요 그렇게 많이도 아니하셔요. 2장 4절이 그 답변의 핵심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가요 하박국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이 한 구절이에요. 의인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고 의인이 핍박받아서 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되고 악인이 아무리 득세는 듯해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니까 14절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20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두 개를 연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니 그날을 기대하며 여호와만 경배하라 그런 메시지가 하박국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성질내다시피 매어달리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아니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되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한 말씀하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거야. 그러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게 될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하신 거죠. 이 정도 같으면 하박국의 그 질문에 답변이 된 셈일까요? 아니 하박국이 품고 있는 그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로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 찬송 이것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그 답변이 하박국에게는 충분했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십시다.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에 소문이란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 많이 보시던 구절이죠. 이게 부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 오해의 의미를 줍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 하나님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일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하시는 일이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더라도 그 속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딱 요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인간들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믿는 자를 구해내시려고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빨리 이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요구들입니다. 앞에서 했던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쭉 이어지는 그 하박국의 말은 전부 찬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았거든요. 불평불만이 참 많았거든요. 그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만 하는 거죠. 그것은 앞에 그 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거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그 뒤에 3장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가사가 여러분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오노스란 말은 리듬의 한 종류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뭐 노래는 잘 몰라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몰라도 그 노래가 발라드풍이다 이러면 노래가 대충 어떤 것인지 아시죠? 조용하거나 뭐 좀 조용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노래 그런 게 발라드잖아요. 그게 만약에 디스코풍이다 그러면요? 하늘을 푹푹 찔러대고 그냥 뛰다니는 오도방정을 다 떨어가는 노래가 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시기오노스에 맞췄다 이러면 이게 바로 그 어떤 한 가지 리듬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찬양이 말이죠. 이걸 찬양 가사라고 치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있어요. 17절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는 거 이거는 복음송 많이 부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18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이 가사가 이걸 만약에 노래로 부르면 어떤 노래가 될까? 그 노래의 리듬이 바로 시기오노스에 맞췄다. 그런데 시기오노스도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기분을 잘 살려서 노래를 부른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옹기장이라는 팀이 이 가사를 갖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용하거나 뭐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한번 좀 흔들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성질 부려가면서 대들었던 그 하박국이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뛰고 있는 겁니다. 이 가사가 그런 노래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저도 어지간히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노래 참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잘 불렀어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는 이거 잘 못 부르겠어요. 안 외워져요. 하도 뛰어서. 여러분, 그렇게 말 많고 할 말 많고 불평, 불만에 가득 찼던 이 하박국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정말 원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질내며 달려들었던 이 하박국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말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셔요. 그냥 좋은 사이로 지내왔는데 좋은 사이로 오래도록 함께 지나왔는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순간 때문에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가 보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요. 아, 얘가 정말 착한 애구나 라는 순간이 한 번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이런저런 풍파를 많이 겪어도요. 아버지의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 이 아이는 본성이 원래부터 참 착했던 아이야. 이거 평생 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고 버텼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와 닿아버렸느냐 하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이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요 모든 불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감격, 이런 느낌 한번 다가와버리면 그게 거의 평생 갑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그분이 뭐 큰 하나님의 답변 들은 거 아니에요. 해 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영창아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렇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왜 이만한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들어야 하느냐는 말. 그러면서 웃으면서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감격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 계신다는 것 다 알고 그거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 달리다가 정말 나의 원통함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하나님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뜨겁게 매달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느끼게만 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느냐. 갑자기 이런 고통이 깨끗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 계시며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와 닿을 때에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아무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 아픔들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에 이 악한 것들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 악한 유다는요, 얼마 안 가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하박국 자신이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원통한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그 눈물로 설치한 사람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 무슨 말인지요?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아니 음부에 내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천국에 올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제가 뭔 말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이고 전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든지 전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겁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누굴 원망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원망해봐도 답이 없어요. 운명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조상을 아무리 탓해도 그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특별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평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행복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뭐 내 기도 들으신다고 하니까 들으시겠지 뭐 이런 신앙으로 가다가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런저런 아픔들요 참 문제되지 않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아무리 곱게 기대도 안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 성질 좀 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복 주셨죠? 그렇게 매달리는 하박국에게 이런 복 주셨죠? 나도 이런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화끈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례껏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목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싫으나 좋으나 불의한 세상이고 또 빗대지 못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불의한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박국이 누렸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